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수입니다.
최윤수 기자, 우리가 오늘 드디어 이분을 모셨네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미 제목 보고 뭐 대똥러분들도 이제 채셨겠지만 이다혜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에게 이다혜 작가님을 섭외했다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인이 그분 너네랑 인터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긴 했을 법한 인물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방금 녹음 전에도 방금 이제 홍상지 기자가 팬심을 전달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모시고 싶었던 분이셨죠. 이다혜 작가님은 씨네21 기자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도 하시고 글쓰기 강연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몸이 3개, 4개 정말 대단하신데, 한마디로 글쓰기와 말하기를 모두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책도 진짜 많이 쓰셨는데 듣동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이다혜 작가님 책 중에 또 출근길의 주문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퇴근길의 마음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마치 출근길의 주문의 후속작인 느낌, 네. 후속작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출근길의 주문은 저한테도 한 3년 전쯤에 이래서의 마음가짐을 되짚게하는 어떤 바이블 같은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아직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기에 퇴근길의 마음도 책이 나왔네 라는 걸 인지하자마자 좀 후루룩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네, 책 표지의 부제에 달려 있는 말이 뭐 나를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법에 대하여인데, 진짜 제가 알고 싶은 답이고
네.
막 인터뷰 질문지 쓸 때도 왜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 물어보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퇴근하는 마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이 좀 잘 풀리면 요 맛에 일하는 거지, 저 아직 그치. 저연차지는 하지만
아이고.
근데 또 어떤 날 나 오늘 이 팀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보탬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좌절감도 겪기도 하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한 것들이 퇴근길에 마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다혜 작가님하고 어떻게 하면 이 퇴근하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히 일할 수 있을지, 우리 꾸준히 일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와, 와, 드디어 오셨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근길의 마음이라는 책을 쓴 이다혜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말하고 글 쓰는 일을 다종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던 프로그램에, 애청하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가능하면 많은 꿀팁을 전수하고.
와! 네. 너무 기대돼요.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수 기자에게 책 어떻게 읽었냐고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다고.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다혜 작가님 책을 읽었을 때 받았던 위로를 최윤수 기자도 비슷하게 느꼈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은 팀 하는 이현 기자가 있는데, 이현 기자랑 개인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공지가 지금도 출근길의 주문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2020년
감사합니다.
4월 7일에
네네네.
일은 내가 아니다,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언제든 때려치울 수 있다, 저랑 이현 기자 개톡 공지 아직도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특히 오래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입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산 타는 거랑 비슷한데, 일단 한번 내가 어떻게 어떻게 고생해서 산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낮은 산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산이 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기에 쓴 일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 한참 일을 하는 게 재밌고 뭔가 속도가 붙는 것 같은 시기에는 이 일이 나갔거든요.
그쵸, 그쵸.
특히나 일에서 성취가 딱 보이면 이걸 다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계속 업과 다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강기를 맞이할 때 마음을 다잡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때 일이 이번에 잘못됐다고 해도 이것은 일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이건 일이 잘된 것이지 내 개인적인 무언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보고서는 내가 아니다.
네, 맞아요. 네.
아까 제가 퇴근길의 마음이 뭔가 출근길의 주문의 후속편 같다라는 네.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신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책 들을 일하기 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책들인데 책 제목은 이제 출판사에서 아무래도 출근길의 주문이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읽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신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다들 일과 관련된 마음들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자산 버블의 시대에 네. 이런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속성이라는 걸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워낙 뭐 다양한 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일하세요? 라는 네, 질문을 네. 자주 받으신다고 책에도 쓰셨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합니다. 네, 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담긴 전반적인 정서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네. 일단 오늘 하기로 한 일을 한다. 왜냐하면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원망하지 않을 만큼 그쵸. 그렇게 한다. 그 담백함이 저는 되게 또 와닿더라고요. 뭔가 아 이제 사회생활 한 21년 차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생활 21년 차 정도의 짬바가 쌓이면 이런 균형 잡기가 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냥 한나에 담긴 작가님의 생각이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그냥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저도 생각이 많았던 시절을 거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처음 일을 시작해서 한참 일을 배우는 시기에는 다들 어디가 무리하는 건지도 모르는 차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굉장히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이건 내가 이겨내야 하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가장 전형적으로 회사 오르다니기 어려운 애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너무 어려워했고 제 시간에 학교를 가는 것도 힘들었고 수업 듣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도 못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처음에는 어차피 다니다 말겠지 같은 생각을 했던 네. 거죠. 가족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넘고 나니까 제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축에 속하게 된 거죠. 특히나 한 업계에서 한 회사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열정이 더 많았나? 혹은 내가 재능이 더 뛰어났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보다 더 열정이 많았던 선배들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동료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첫 번째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내 이름을 호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사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잘 하는 게 오늘의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언제까지 네. 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승진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업종으로 아예 전환을 할 때 다른 회사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에도 아, 내가 지금 이걸 도전하기에는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일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있죠.
너무 막 멀리 10년 뒤, 20년 뒤에 일을 벌써 걱정하지 말고 네. 일단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어떻게 보면 눈앞에 일을 잘 치워나가는 데에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길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멀리 와 있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루에 일을 하는데 그 원동력이 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원동력 별로 없고요. 없어요. 여기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일어나면서 아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출근 너무 기대돼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오늘 하루 너무 기대된다.
화이팅이다. 네.
뭐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원동력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 중에 하나는 아 내가 어딘가에서 필요로 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되게 또 멀리 생각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필요로 해진다는 이 감각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같은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너무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래서고 원동력이 있건 없건 항상 그날 해야 될 일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나를 업시키는 것에 기대기보다는 생각하지 않고 와 오늘 출근해야 되는 날이니까 출근하는 거야. 오늘 마감하는 날이니까 오늘 마감해야지라는 식으로 그날 그날 할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는 좋아한다는 건 제 기분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이 일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오히려 바꿔먹고 나니까 아 하기 싫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일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일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뒤통수 녹음을 하고 이런 일들은 아마 그래도 두 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수많은 업무들, 무슨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일들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거 내가 해서 뭐 하면 내가 한 거 누가 알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언제 끝낼 것이며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참아가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할 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 굉장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잡다한 일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마음을 좀 떼어내는 거예요. 원동력은 항상 지하 3000m 안반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끌어올릴 필요 없이 그냥 해야 하는 것들은 그냥 루틴 내지는 그런 습관의 영역을 그쵸. 넣어서 가능하면 마음을 넣지 않고 돌리려고 하는 거죠.
저도 가끔 제가 게임을 종종 하는데 그런 오픈월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스몰 미션들이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메인 미션도 있고 스몰 미션도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스몰 미션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 사람한테 말 걸어서 뭘 가져와라 뭐 이런 작은 미션들이에요. 그냥 저는 게임을 할 땐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씩 푸시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이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맞아요, 이걸 푸셔야지 맞아요. 메인을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푸시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저도 뭔가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작은 업무, 잡다한 업무들, 내 메인 업무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도 들어요.
어떤 때는 마음을 넣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마음을 떼어내야 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반복적인 일들이나,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랑은 정말 너무 짬바가 다른 그 마인드를 계속 그 벽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뭔가 뭘 할 때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맞아요. 게 왜냐면 저 어디서 막 봤는데 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네, 사는 대로 사는 예.
근데
네.
제가 딱 그 후자로 너무 오늘 해야 될 일 치우고 하니까 지금 벌써 10월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러다가 나 10년 차 되고 20년 차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고민이 계속
당연히,
있었던
것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20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초연하게 물은 물이요 사는 사람들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너무 다른 선배들보다 글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뚜렷한 재능도 없고 그럼 난 대체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약간의 지식 그냥 또래보다 나은 지식이었지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는 다 있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인풋을 늘리자.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아, 네. 많이 읽고 하는 작업을 정말 의식적으로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글 쓰는 능력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중심이 평생 안 잡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20대라서 없는 거 아니고 30대라서 없는 거 아니고 40대라서 없는 거 아니고 항상 그 시기에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몇 년차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컨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나한테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시작해서 남들이 볼 때에도 아, 이 사람다운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가서 쌓이고 나면은 아, 이게 나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무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혼란이 있는 시기가 있다가 아마 어느 정도 아마 홍상지 기자님 정도 되면은 아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내 뭐 동기들하고도 뭐가 다른지도 알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드는데 또 요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혼란이 오거든요.
아, 네.
왜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나 말고도 있지 않아? 지금 후배들 막 잘하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후배들이 더 연차가 높아지면 나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계속 그걸 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직장 생활 4년 차, 12년 차, 21년 차가 모여있는 자리여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느낌이에요.
네, 정말. 근데 아마 저 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저도 일하기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되게 무서워요. 일하는 얘기를 써놓고 나면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도 이런 평가들이 따라붙을 텐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되게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나 혼자인지 제각각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감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1단계의 자아로 이렇게 물어보자면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맞아요.
일을 하다가 괴로울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는데 이게 네. 항상 재밌어요.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괴로운데 이게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적성이라고 하는 걸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적성에 맞는 게 어떤 걸까? 내 적성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적성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성과도 좋아야 되고 이걸 다 두루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성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간단하다는 뜻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해서 성과가 나는 것들이 적성에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10대, 20대 초반 이런 나이대에 꼭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랫동안 참고 견뎌서 잘하게 될 때까지 반복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때의 그 적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되게 혼란스러운 게 약간 반쯤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이런 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말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라는 형태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서툰데 적성에 맞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자주 말하는 게 원래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을 했다가 거기 PD님이 되게 막 재밌게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일을 예, 네. 막 하게 된 케이스란 말이죠. 이런 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대단한 적성이었으면 왜 저는 그때까지 그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을까? 아.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의 일을 누가 잘한다고 살짝 밀어주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고 사실은 그런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것에 재능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할 때 어떤가요? 라고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물어볼 때 대체로는 나쁜 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엎드려 절박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듣고 나면 불안감 같은 게 해소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 고민을 사실은 저는 최연수 기자 연차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1, 2년차 때는 사실 저는 어떻게든 이 회사 조직에 나를 맞추고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막 생활 없이 선배들이 시키는 거 그냥 어떻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쵸. 이제 3, 4년차 때쯤 되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맞나?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쨌든 저를 잡았던 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되게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야, 너 이거 잘한다? 라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어떤 맞아요. 선배의 말 한마디? 거기에 어, 나 그래도 쭉 맞나 봐. 약간 이러면서 그쵸.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자주 물어봅시다. 어, 저도 정말 물어볼게요. 색다른 답변이어서 네. 놀랐어요. 어, 인정해줄 만한 얘기를 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네. 들어라.
들어라.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 네, 네, 네. 오늘 한 몇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최현수 기자도. 네. 작가님은 사실 워낙 다양한 분들과 또 그동안 정말 많이 협업을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뭐 취재원도 있을 그쵸. 것이고 또 이제 거래처 직원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사람과 소통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이 사람은 좀 일을 확실히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특징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 있을까요? 공통된 네. 특징 같은 게?
어,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업계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업계마다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뒤끝이 안 남는다?
아...
네. 사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점은 각자 역할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기로 한 일만 똑바로 해도 서로 부대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할 일까지 해주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분명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저 사람 몫의 일인데 저 사람이 안 해. 그다음에 둘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뛰어들지 않아. 이런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불분명할 때 생기는 게 그런 일을 할 때 피곤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바운더리 설정을 처음에 잘하는 사람.
아, 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팀 단위로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럼 이건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하는 걸 나누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일을 시작하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야, 그건 걔가 한 일을 하기로 한 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도 안 해요. 다 뒤에서 이건 누구와 가져갔어야 되는 공인데 내가 들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일 잘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뭔가 첫 회의 때는 특히 뭐 이런 좀 가까운 직장 동료와의 첫 회의가 아니라 어떤 거래처 아니면 다른 부서와의 첫 회의 때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끝나는 안 거예요. 끝나죠, 업무 맞아요. 분장이. 맞아요. 그러면서 아유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네. 되면은 그때부터 좀 저는 비극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 말씀이 맞고 그리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처음 미팅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다 정하려고 하면 모두가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니까 그럼 다음에 자세한 건 얘기하죠? 라고 한다면 다음에가 없는 거죠.
네. 네,
갑자기 막 일이 진행이 되고 모두가 폭탄을 껴안고 살게 되는 건데 그걸 피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안고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무리 일잘러의 할아버지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 단계를 다시 밟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이걸 마무리하는 게 먼저인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그런 때 이제 아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지겹고 이 사람들 너무 짜증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 잘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하고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네, 네. 이런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그 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특히 협업할 때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진짜 그냥 내가 좀 믿고 물어볼 만한 동료한테 가가지고 좀 피드백을 받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드백을 잘 하는 것도 저는 시간이 갈수록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바람직한 피드백의 어떤 선순환 같은 게 있을까요?
없고요.
네. 네.
네.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칭찬은 잘 듣는데 비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얘기가 뚝 끊긴다든가 아, 네. 아니면 다 들은 다음에 좋은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제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피드백하는 노하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피드백을 할 때는 좋은 얘기 먼저 하고 좋은 얘기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점들을 이야기를 해라. 그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라. 같은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 너가 이런 건 다 잘하고 있지만 이런 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야,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피드백보다 나쁜 피드백을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적개심이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내 상황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일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일은 일이고 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분리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피드백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비판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기준을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는 것이다. 그리고 피드백 이 제일 어려운 점은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단순히 네. 말을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드백은 인간관계예요. 이걸 해주는 사람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말 잘못했다가 괜히 얘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비판적인 피드백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 좋은 말의 버블에 계속 휩싸여서 다들 서로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맞아.
그 문제가 시정이 안 된 채로 다들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잘 피드백하는 방법은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무결한 남들이 보기에도 흠잡힐 데 없는 그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거나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나에 맞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필요한 건데 그 시행착오를 하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우리 일하는 관계지 지금 친구대라는 거 아니라고 아,
일로 만난 사이.
예, 네, 일로 만난 사이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그런 감정을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뭔가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잠재워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지금 일하려고 만난 사이인데? 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후배 사이에 가까웠다가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 감정적인 게 심해서 보기 싫다는 거죠. 같이 엮여서 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엮여서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을 네. 잘 되게 하는 것이죠.
일을 잘 되게 하는 네. 게 우선이고 네. 만약에 이게 어떤 무슨 욕설을 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일만 가지고 건조하게 같이 협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조직 생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어떤 때에는 감정을 떼어내는 거, 마음을 떼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정도까지가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대로 된 맞아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왜냐면 나랑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좋은 피드백만 해주거나 그쵸. 아니면 아예 안 해주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 이거 조금 아쉬웠어라고 말해주는 거를 아, 고맙게 생각하자. 좀 심정적으로 조금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항상 거기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내가 아닌데 네. 이 일에 대한 피드백이 나에 대한 피드백처럼 느껴지니까 뭐야 왜 나한테 그런 그쵸. 말을 해? 이렇게 느껴지니까
쿨해지지 못하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웃으면서 막 밥도 먹고 농담도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그냥 일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될 일인데 이게 되게 참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네. 아무리 그걸 알아도 네. 쉽지 않다.
그리고 가끔씩은 실제로 가혹한 피드백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가끔씩은 조직생활이라는 게 그렇지만 가끔은 내가 진짜 뭘 못해서 가혹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정말 일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떼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루를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진짜 안 좋은 하루 끝에 내가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직장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와는 아예 무관한 피드백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갈아 넣고 있으면 거리를 두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를 좋아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렵사리 꺼내는 얘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상처가 되지만 그런 때일수록 아 이것은 내 일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틈을 띄면 좋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저는 뭐 이거 인간관계 얘기 나온 김에 네트워킹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좀 뼈맞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요새 MBTI, MBTI 하면서 네. 나는 뭐 E야, 나는 I야 막 이러면서 네. 나는 내향적이다, 원래 성격이 이래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완전 I여가지고 이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일 아닌 시간에 막 굳이 사람 만나서 막 네트워킹 그쵸. 하기 너무 피곤해하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책에서 그런 걸로 변명하지 말라는 네. 식을 쓰신 걸 봤어요.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내향인이고 외향인인 거 안 궁금하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래 맞다 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쭤보고 싶은 건 네트워킹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도 굉장히 좀 내향적인 성향이 네. 강하시다고 여러 차례 책에서도 말씀하신 걸 봤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은지도.
제가 네트워킹 관련해서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경력이 많이 쌓인 다음이에요. 그 점점 더 많이 느껴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 네트워킹을 정말 타고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사람 좋아하고.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로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게 네트워킹인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모임 같은 데 가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모임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모임에 나가서 항상 가운데 앉아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항상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링크드인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네. SNS 보잖아요. SNS 네. 보는 것처럼 그분은 물론 링크드인도 SNS의 기능을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누가 어디로 갔어? 누가 어디로 갔어? 아, 이런
걸로 근황을 파악했군요. 네. 다른 사람의.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네. 게 이 사람은 일도 아니고 그냥 너무 취미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디로 가면은 이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 회사 지금 어떤데? 이 팀 지금 새로 꾸린 팀인가? 이 팀 모르는 팀인데 뭐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왜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 힘을 발휘한다고 했냐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이 소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도 소개만 잘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내 분야의 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밖에 모르고 우리 부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다른 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발이 넓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를테면은 회사 사규상 뭐가 있는지, 네. 별걸 다 알고 다 이렇게 쏙쏙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옮긴다라고 할 때에도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회사 옮기는 경우에 그 자리가 왜 난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에 불화가 있어서 모두가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와 반대로 사업이 잘 되어서 신생으로 팀을 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직속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때 한 달에 걸쳐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보는 것 같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지점에 안주하게 되면은 정말 세계가 점점 좁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좀 더 모르는 사람들하고 엮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매번 그렇게 하진 않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교 기간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 정해두세요?
정해놔요, 예. 네. 정해놓고, 보통 이제 한 5월쯤에 한 번, 연말쯤에 한 번 이런데.
기간이라고 하면 뭐 한.
한 달.
한 달
정도를 정해서, 네.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2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점점 뜨문뜨문해지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연락 안 하면은 그냥 3년 되고 4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 연락해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하는 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억지로 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이게 안 그러면 1년 내내 연락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점점 일이 바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정말 맞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생기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한 3, 4년 연락 안 했다가 갑자기 겸연쩍게 아. 잘 지냈어? 하면서 바로 그걸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1년에 딱 그 주간을 또 정해놓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월을 정해서 하는 거 아주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네. 까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월에 전화하는데 5월이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저 생일이라고 모르는 상태로 만나는데 저는 생일 즈음이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무슨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는 거 말고
네.
그냥 차 한잔하고 뭐 아니면 밥 한 끼 먹고 이런 정도의 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만난 지 2년 됐어.
네.
지금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때 보시면 좋아요.
저희 지금 이다혜 작가님과 한참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작가님도 잠깐 쉬시라고 네. 저희 공지사항 듣고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듣동라에 큰 힘이 됩니다. 광고 관련 문의는 공식 이메일 smarter@go.kr로 보내주세요. 혹시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듣동라의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지상 기자가 페이스메이커인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인데요. 요새 미국, 중국, 세계 소식들 보면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이지상 기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얼리버드 기간인데요. 신청은 새로 열린 듣동라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어요. listensmart.life 치고 들어오시면 레이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설명란에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 진행자 최연수, 홍성지 기자, 그리고 이다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도 작가님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1이라는 게 아니 근데 이거 자꾸 제가 더 이런 얘기 해가지고 1이라는 게 늘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1을 잘 안 풀릴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네.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진짜 우리가 막 1이 잘 되는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은 1이
네.
안 될 때 진짜 많잖아요.
안 될 때 많이 있고 1이 좀 잘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인사유동 한 번에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제가 이제 시네시빌이라는 회사에 되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중간에 나갔다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창간했다가 그 잡지가 다 안 돼서 들어오고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그럼 어차피 다시 들어왔으니까 나갔던 일을 후회하느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른 조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저와 다른 일로 엮여서 재미있는 일들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어떤 경험에서나 거기에서 배울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연차가 낮을 때는 진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 무슨 소리야. 그냥 잘 되는 게 좋지. 잘 풀리는 게 좋지. 굳이.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안 좋기만 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일 때문에 고생했지만 사람 때문에 뭔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정말 안 좋은 경우에조차도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되게 신기한 게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꼭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기대해서 시작했는데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눈에 띄고 잘 되는 것만 기억해요. 안 된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안 된 일일수록 사실은 이게 왜 안 됐을까를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원인 파악은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초연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초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을 잘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안간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때 너무 그 실망감에 매여 있지 않아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일 시작할 때마다 약간 처음 하는 일 같이 생각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상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맞아요.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 과거형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언젠가는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그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게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든 이유는 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쵸.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현재형으로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당연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항상 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는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아 좋을 때는 아 이거 다 끝났나? 네.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이 생각을 맨날 하는데 안 좋을 때는 이대로 영원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때 사실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일하고 저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일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네. 얘기죠? 그리고 네. 생활을 가능하면 규칙적이고 반듯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굴러가야 결국은 일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보통은 일이 확 망가지면 이제 이 생활 부분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왜 우리가 그 무슨 분산 투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그쵸.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분산 투자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일에 있어. 일이 잘 되면 좋고 일이 안 되면 이게 구제 불가능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진짜 많아요. 왜냐면 다른 데로 정신을 쏟을 수가 없는 게 일을 하느라고 친구들도 약간 드문드문해졌어. 가족들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약간 피곤해. 근데 내가 다 핸들링 해야 되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하자니 그것도 뭔가 내 상황상 부끄러워 등등등의 이유로 일을 오래 할수록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일이 안 되면 더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 일에다가 쏟아붓는 노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과 별도로 존재하는 나의 삶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진짜 요새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오래 일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왜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으로 이정재 배우가 상 받는 거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커리어가 상승곡선만 그린 게 아니라 네. 여기도 우여곡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여곡절이 있다가 굉장히 예상치 못한 때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사람 자체가 뛰어나야 한다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포기할 타이밍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네. 빨리 털고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할 때가 많은데 이게 무슨 주식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야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면 지금 일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책 표지에도 있지만 나를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어렵죠. 그리고 네. 언제가 내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사실 일하다 보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저는 가끔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도 쓰여 있지만 나를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또 어떤 뭐 여러 책이나 어떤 조언들을 보면은 일단 버텨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나를 해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럼 나는 버티지 말고 지금 나와야 되는 땐가? 아닌가? 좀 버티면 괜찮은 건가? 이게 참 그걸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셀프 체크가 좀 가능할까? 이런 것도 항상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해요.
제가 좀 전에 왜 생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 기준도 생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퇴근길의 마음에 이제 나 사용 설명서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어떻고 상태가 나쁠 때 어떤지. 예를 들면 상태가 안 좋을 때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 말수가 많아지는 사람. 기분 좋을 때 술 마시는 사람.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는 사람.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남은 훨씬 금방 알아요. 쟤는 저러저러저러 해.
쟤 오늘 좀 기분 안 좋나 보다.
그렇죠. 네. 알잖아요. 훨씬 금방 알아요. 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을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부터는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예를 들면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면 부모님은 무조건 버티라고 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거 버티라고 들어갔는데
여기를. 네, 어떻게 들어갔는데. 네. 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아질 거야. 무조건 버티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냥 좋은 직장이면 괜찮은 거니까 버티는 게 낫지 않아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에는 자기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때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번아웃에 가깝게 가고 있을 때의 기준이 있어요.
아, 뭐예요?
네, 저는 번아웃을 한번 되게 크게 이제 겪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수면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짜증이 난다. 내가 짜증을 남한테 내고 있다. 이러면 이건 확실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말을 할 때에도 말하는 거에 태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는 짜증이 심해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아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엄청나게 피곤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면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방바닥에 뭐가 뭐 많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 옷이랑 뭐 무슨 프린트 해놓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막 방에 널려 있어. 그러면 아 내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고 힘든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해요.
네.
더 청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든가.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런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를 지키는 거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도 잘 풀리고 생활도 잘 풀릴 때 나의 상태와 일이 안 풀리고 생활도 엉망일 때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행하게도 극한까지 가보지 않으면 어디가 한계인지 잘 몰라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친구는 이걸 못 참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팀 동료들끼리 얘기를 할 때에도 막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야 진짜 못 다니겠어 당장 그만둬야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정도일 때가 있는 거예요. 각각 가지고 있는 한계가 달라요. 각각 견딜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한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말해야 될 것 같아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런 걸 갖기에 좋은 때는 상태가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힘든 게 남들 다 견디는 건지
그렇죠.
네, 아니면 나만 힘든 건지 내가 유난한 건지 이 사람이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경험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맷집이 쌓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견딜 뿐이지 그 견디는 게 더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자기한테 무관심해요.
맞아. 왜 그럴까요? 왜 정작 나한테 나를 제일 안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나를 흡수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왜 저희가 아까 피드백 얘기했잖아요. 네.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는 싫은 말 하기 싫으니까 그쵸.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볼 때는 안 좋은 피드백을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가 문제가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훨씬 가혹해요. 근데 그걸 좀 반대로 해서 자기를 판단할 때는 오히려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봐주고 좀 스스로를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게 과해지면 자기 연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쓰신 것 중에서 요 다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이 없으면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네. 말이 되게 확 와닿았었어요.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또 되더라고요.
그 정말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안과 진단을 갔다가 안과 진료를 종합병원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갔다가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마감날이어가지고 안과 진료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종합병원에 네. 이제 마감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검사를 하다가 일단 중환자실을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멀쩡했거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멀쩡하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오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 너무 급해서 가야 되니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예약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병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언제 뭐가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응급실을 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결국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해도 이제 당시에 무슨 수치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우리가 과로하고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게다가 직장인들은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다 잡아주고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일정하게 먹고 자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일을 못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쉬실 때는 어떻게 쉬세요?
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계속 쉴 때도 이게 쉴 자꾸
생각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
저도 그래서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자려고 누우면 이제 쓰던 원고가 계속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쓰던 원고가 생각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 맞아요.
그 생각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자려고 다 불 끄고 누웠다가 다시 불 켜는 거예요. 너무 이 머릿속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3번은 이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각을 하지 말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생각을 하지 안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멈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를 자각하고 그 생각을 그만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이게 정 안 될 때에는 그런 가이드 명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넷플릭스 같은 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무슨 헤드스페이스 이런 거 보면은 가이드 명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가이드 명상이 뭐냐면 내가 일식이 계속 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창밖에 뭐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면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 예.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떼어내고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 생각이 날 때가 많은데 다음날 해야 될 일을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오늘 했던 일 중에 내가 진짜 완전 삽질한 게 있어. 그럼 맞아, 그것 맞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막 일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럴 때는 진짜 그냥 막 적어요. 그냥 그때 감정을 막 쓰든가 아니면은 아.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쫙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내일 계획을 막 정해버려요. 오전에는 이 일을 무조건 끝낸다. 오후에는 뭐 이렇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 내려가면은 감정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버리는
맞아요.
예. 빼버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빼내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던 걸 외부로 꺼내는.
맞아요. 그래서 적기가 귀찮으면 저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냥 나에게 맞아요. 보내는 카톡 같은 데다가 막 써놓기도 해요. 예. 그럼 조금 나아질 때도 있더라고요.
조금 예. 나아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자려고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샤워를 하거나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걸 알아도 뭐 당장 산책 나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기 효과를 줘서 좀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저 지금 무슨 느낌 드냐면 두 언니들이 저한테 조언을 어떻게든 주려고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라.
왜냐면 저도 항상 갖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하기에 대해서 책을 썼다고 해서 정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10년 정도 더 있으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40대가 돼서 일하는 선배들이 많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40대가 되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예전에 봤던 것보다는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질문을 사실 드려야 할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계획 없어요. 계획이 야, 없고 네. 저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되게 금방 불안해지는 유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또 알면 재미없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이러할 거야라는 걸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혹은 안전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20대에 바라보던 세상하고 30대에 바라보던 세상하고 40대에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이렇다는 것은 곧 이제 50대가 되면 또 다를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랫동안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는 평가에 100% 나를 위탁하지 않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더 도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은 아 내가 너무 과거의 기준에 매여 있으면 계속 제약하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늘 느끼고 있고 그리고 바라기는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너는 너무 빨리 걱정한 거야 더 할 일이 많이 있었다고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 전성기가 마흔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친구는 되게 확신에 차서
네.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40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는 글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도 점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나한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는 내 역량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아까 네트워킹 얘기도 잠깐 했지만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죠. 최연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다혜 작가님한테는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듣똥나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네. 나와서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도 얘기할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간만 넉넉하다면은.
그쵸.
지금 붙잡아두고 한두 시간 더 여기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맞아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또 기회가 될 때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혜 작가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